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과 11일 강릉 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열립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 측이 이 같은 내용의 예술단 문제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통지문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이 1박 2일 일정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평창올림픽 개막에 앞서 열리는 남북한 합동문화행사 장소인 금강산 지역과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한국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오늘 금강산에 도착해 금강산 문화회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강원도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해 남북 스키 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어제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같은 법안을 찬성 265대 반대 150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법안에 서명하면서 지난 20일 0시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60여 시간 만에 해소됐습니다.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어제 셧다운을 초래했던 최대 쟁점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카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강력한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입장 차이로 추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영내 해양 안보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영내 테러리즘 대응과 관련해 협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인접 지역 북나투나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제품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와 한국 가전제품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WTO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하고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군마현 구사스 스키장 인근에서 화산이 분화해 훈련 중이던 자위대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오늘 오전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150km 떨어진 구사스 시라나의 산에서 훈련 중이던 자위대원들이 화산 분화로 촉발된 눈사태에 휘말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위대원과 민간인을 포함해 1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일부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지역 군사작전으로 쿠르드 민간인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나흘간의 터키군 폭격으로 적어도 22명의 민간인이 숨졌고 시리아 반군과 쿠르드군 측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드 민병대의 반격으로 터키군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인 17명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금이 지난해 회계 연도보다 두 배 늘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7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2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인 17명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열린 남북회담은 환영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국적자 17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무기 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Aim here is to maintain pressure on DPRK in view of the continued and accelerated development.
마야 쿠치엔치크 유럽연합 대변인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인은 손영남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과 최광수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등 외교관 7명과 최찬일 흥진무역 단둥 사무소장 등 북한의 대외무역회사에서 일하는 10명으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EU 내 여행이 전면 금지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구치안치크 대변인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남과 북이 대화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elcome the announcement of the attendance of DPRK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남과 북이 동계올림픽에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도발을 이어나가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계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2397호 채택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해 북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 국적자와 단체 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까지 포함해 모두 각각 137명과 64곳입니다. 앞서 EU는 지난 1월 북한 국적자 41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법안을 상정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미 하원에 상정된 이라 자유정책 및 제재 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압박을 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법안 제232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과 협력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란과 북한 간 협력 정황도 조사하도록 의무한 겁니다. 이 조사에 따라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선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은 우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도록 했습니다. 제재로는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이번 법안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특별히 지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현재 2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력은 미사일 기술 협력과 달리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공식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올 회기 첫 번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재쟁 이행과 시행 현황을 검토하면서 이란의 불법 선박 명단을 작성해 이란과 북한 간 핵 협력 정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지난해 말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올해 본격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금이 작년 회계 연도보다 두 배 늘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공식 책정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만 달러 줄었지만 대기 자금을 확보해놨다는 설명인데 한국의 주요 대북 인권단체들은 미국에 이런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련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탈북민 사회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회계연도에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국무부의 전반적인 기금 지원 규모는 지난 16일에 발표했던 기금 지원 공고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6일 공고에서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자유롭게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의 100만 달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책임 추궁에 50만 달러 등 총 150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에 발표했던 지난 회계연도 지원액 265만 달러에서 4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를 통해 지원을 받는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우려가 컸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하지만 공고에서 밝힌 지원 규모는 올해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는 국무부의 전체 기금 가운데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예측하는 북한 인권 프로그램을 위해 대기 중인 이용 가능한 연례 기금 규모는 작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두 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공고에서 책정한 금액이 왜 축소됐고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기금은 무엇인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2,300만 달러를 지원해봤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민주주의 진흥법에 근거해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진흥재단, 즉 NED를 통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NED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2016 회계연도에 15개 단체에 총 206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자유연합 등 순수 민간단체들과 교회 등 기독교인들도 여러 탈북민단체들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와 시민들의 지원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북인권단체들의 매우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VOA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부터 없어져요. 우리는 지금 월급을 거기서 받잖아요. 만약에 외국에서 돈을 저희가 전혀 못 받는다면 우리는 시민연합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자리 못합니다. 현실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지원 못 받는 단체들이 확실히 이제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직원과 전문가들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대북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20여 개 단체가 미국 정부와 민간인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게 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역시 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인권을 인류 보편적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는 풍토가 한국 사회의 팽배,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의 정서가 북한 인권 하게 되면은 뭐랄까 소극적이에요. 뭐냐면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홍보도 다 그럼 전례절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레토릭이긴 한데 뭐 북한과 뭐 남북 관계 평화 뭐 통일 이런 이미지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을 이제 비판을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너무 깊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휴머니티 이슈로 다뤄지는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이제 뭐 계속 갈등을 하던 대립하는 관계가 결국 나은 게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정치적인 이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편견을 광범위하게 낳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금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인도주의 구호 활동이든 뭐 어떤 인권 사안이든 하는 그런 분야에서 그 공보나 아니면 후원을 모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없으면 단체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내 인권 개선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입니다.
현 정부는 뭐 북한이 거부감을 갖거나 껄끄러운 그런 주제를 강하게 이슈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게 이미 일반적인 견해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은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지원 이것은 이미 기대할 수 없고 그런 정책적 입장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정부 측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이 자료 조사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윤 소장은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조사 등을 독자적으로 하고 공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 활동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행정안전부 등이 지원하던 탈북 청소년과 여러 북한 관련 프로그램도 거의 끊겼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탈북자 단체와 북한 인권단체들의 캠페인을 후원하던 전경련, 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의식해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 인권단체들의 타격이 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당장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해마다 열었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뷰티풀 드림 콘서트를 지난 겨울엔 후원 부족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또 해마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를 개최해왔던 한기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후원이 주로 지난해 겨우 행사를 치렀다며 올해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북한인권단체들이 힘들어졌다기보다 계속 암울한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한국인들의 관심 부족 또 늘 열악했던 재정 문제가 누적되면서 피로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인권 자체가 뭔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뭐 바뀐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피로감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는. 한국은 꼭 진보 진영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도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뭐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익숙하지 않고.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백태연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BOA 질문에 북한 인권 개선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단체 지원 방안 등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과제에도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한다.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인권재단이 출범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인권재단의 이사가 총 12명인데 그 중에 그 여야가 10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해온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막바지 그 인선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 인권법을 채택해 미화로 천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집권당과 야당의 논쟁 때문에 2년 가까이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시점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국장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와 똑같은 발언이어서 정보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은 지난해에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했다. 이렇게 언급했었죠?
예, 두 차례 공개석상에서 몇 달 안에 북한이 관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2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북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시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측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2011년 1월에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ICBM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대로라면 북한은 2015년 말에는 ICBM 개발을 완성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게이츠 전 장관의 발언에 앞서 200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5년 이전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의 정보가 이렇게 예측을 빗나간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북한의 특수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권 내부의 핵심 정보는 당연히 철저히 통제돼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극도로 제한돼 있고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이 산악지대 내 비밀 지하 갱도에 은폐돼 있는 점도 정보 입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악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이 대북 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그 ICBM과 관련한 사안만은 아니죠?
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규모와 핵무기 소형화 달성 여부, 핵시설들의 위치 등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은 이들 사안에 대해 추정치 이상의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11년 말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50시간 넘게 모르고 있었던 일도 이 중요한 정보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당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에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오판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이 북한 관련 정보를 축소 또는 과장하고 있던 주장도 하고 있죠.
예, 가령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행정부 관련 부처가 좀 더 강하게 대처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국이 좀 더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정보를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한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예, 미국은 대북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
휴민 트러블리는 인적 정보와 위성을 통한 신호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휴민트는 공작원이나 내부 협력자를 통한 비밀 출처 정보와 언론이나 보고서 등 출처가 공개된 정보를 말합니다. 미국은 휴민트보다는 신호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 확보하는 신호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인공위성 주기를 파악해서 특정 움직임을 고의로 노출하는 등의 역정보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미국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정보조차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7년 차인 현재까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미국인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 씨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1인 독재 체제에서 모든 주요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김 위원장의 성격이나 성향,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도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탈북자 두 명이 지난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두 명이 지난 18일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명은 모두 10대 여성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1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에 탈북 난민이 입국한 것은 지난해 1월 12일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서부 애리조나주에 정착한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도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a very aggressive crackdown on attempted defections, additional surveillance cameras have been installed on both sides.
북한 당국이 탈북을 공격적으로 단속하고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늘면서 북한 탈출 비용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도 간접적으로 탈북 난민 미국 입국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we also need to factor in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basically had a closed door policy.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분쟁 지역 난민들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최근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위한 비정부기구 활동을 시작한 건데요.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구로구에 위치한 북한 인권단체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NGI 사무실.
갑자기 공장이 됐네요.
얼마 후 있을 창립 기념 후원의 밤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얀색 봉투에 초대장과 새해 카드, 후원 약정서를 꼼꼼히 챙겨놓고 있는데요.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는 이 사람.
이거 다시 찍어야 될 텐데 이거를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2012년 11월 방북 중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했다는 거죠. 저와 함께했고 There is not even one day I don't think about you.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2,500만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케어하고 있다.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배 씨가 북한에 억류된 건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 외장 하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 전복 음모죄로 배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배 씨는 실제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유일한 미국인이 됐습니다. 억류돼 있던 지난 2014년 1월 북한에서 가진 인터뷰입니다.
미국 정부와 공화국 정부가 긴밀한 대화와 협조 속에서 저희 문제가 멀지 않은 시일 안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된 수감 생활로 영양실조까지 걸렸던 배 씨는 2014년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734일 만에 다시 찾은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계 각지에 잊혀가고 소외된 난민을 돕기 위해 2016년 미국에서 국제비영리기구인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NGI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NGI 사역본부도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 프로젝트로 우리 탈북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사역본부를 저희가 만들고요. 그곳에서 탈북민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며 난민을 구출하고 탈북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 단체의 핵심 활동입니다.
니에미아 백만 기도 서명 운동이라고 해서 기도 편지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기도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100만 권의 니에미아 저희가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한 달 안에 100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구출 사역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구출하는 일들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공부도 도와드리고 영어 학교도 하고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이제 회복 학교 회복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사역자들을 통해 쌀과 옷 등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탈북자 19명을 구출한 데 이어 올해는 300명 구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탈북 고아와 탈북민 자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북한에 방송도 송출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북한으로 이제 송출하려고 그러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코너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배 씨는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며 후원자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그들을 구출하고 세우는 일들은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 관심 속에서 진행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같은 배 씨의 호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NGI 창립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 지난 18일 저녁.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창립기념 후원의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사역본부장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또 탈북민에 관련해서 사역하는 단체들 또 전에도 내가 그쪽 그런 데서도 있어 봤고 그래서 가장 좀 진실되게 좀 바르게 하는 데가 어딘가 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지 않은가 싶어서
And I wanted to come here, support, and pray together.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이제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 단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미 브라질에서 이날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I'm representative of the NGI in Brazil. I'm responsible to do the same things we you guys do here in South Korea.
배 씨가 북한에 억류되기 이전부터 함께 사역했다는 칼로스 실바 씨는 브라질에서 NGI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씨를 도와 북한 지역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와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이스라엘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형제님, can you come forward? 이스라엘이에요. 네. 브라질 형제입니다. 우리 이곳에 탈북민 우리 형제님, 우리 팀장님이 계신데
NGI에서 자원봉사자로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브라질인 이스라엘 씨는 NGI 활동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if we keep doing this kind of things, I think and with the help of God moving and making things happen.
NGI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이 점차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NGI에서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스테파니 소데게 씨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projects that we're doing. So of course those things are helping to serve the real needs of North Koreans in North Korea and in
북한 주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입받았다며 NGI 활동을 통해 미국인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봐주길 원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설명입니다. 배 씨는 모든 사람의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이 어둠에 가려진 주민들에게 참 빛을 가져다주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는 2018년은 남과 북으로 갈려서 정부가 수립된 지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해가 남과 북이 정말로 화해하고 하나되고 다시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낳는 통일의 원령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도 해외인 동포들도 우리가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드렸으면 생각을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기까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새 삶을 얻은 배 씨의 소망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통상당국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의 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합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좀 알아보고요. 세계 정재계와 학계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 다보스 포럼이 오늘 개막한 소식, 또 미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연방정부 폐쇄가 풀렸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세탁기 등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가요, 어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 모듈에 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출범 후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미국 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 들어 처음 관련 행동을 취한 걸로 워싱턴 포스트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먼저 이 세이프가드가 뭔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세이프가드는요, 특정 품목 상품 수입이 크게 늘어서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모든 외국산 해당 수입 제품에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이 무역 장벽입니다.
예.
이번 조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이 대상인데요. 해당 분야의 모든 외국산 제품이 긴급 수입 제한되지만 사실상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조치여서 업계와 두 나라 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네, 미국 시장에서 세탁기도 그렇고 또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기 부품인 그 태양광 셀 모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어느 지역에서나 가전 상점에 가보면 이 세탁기는 월풀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이 미국산 외에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산 제품이 가장 많이 진열돼 있는데요. 이런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산보다 잘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 역시 한화와 LG, 현대 등 한국산 수입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제품도 한국산만큼 비중이 높진 않지만 저가 영역을 중심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미국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번 조치는 15일 안에 발효되는데요. 시작되면 최장 8년 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서 관세가 없거나 아주 낮았던 해당 상품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예.
자, 먼저 세탁기를 보면은요. 지금은 이 관세율이 0.4%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세이프가드 발동 후 첫해 20%, 이듬해 18%, 다음해 16%를 적용합니다. 그래도 한국산 세탁기가 잘 팔려서 수입 물량이 연 120만 대를 넘어서면 첫해 50%, 이듬해 45%, 또 다음해 40% 관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산 세탁기 같은 세탁기 가격은 이 관세 부과액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그 영향을 받는 제품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매년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과 LG 세탁기가 300만 대 정도인데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억 달러에 해당하는데요. 태양광 패널의 경우도 한화와 LG 제품이 매년 한 9억 5천만 달러어치 수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한국산에 비해서 적지만 나머지 수입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수입 물량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만큼 미국산의 경쟁력이 올라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업체는 업계는 당장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 세이프가드 승인 발표 직후에 세탁기 등 가전 제조업체인 월풀은요, 생산 확대를 위해서 200여 명 추가 고용을 발표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건데요. 향후 생산과 기술 개발에 신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예,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국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성명을 보면은요,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소비자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모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값은 더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한화 큐셀 그 최고 경영진은요, 오늘 서울 시내 한 행사에서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오전에 긴급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 본부장은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삼성과 LG 등 가전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이익을 가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복 조치도 추진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반발하고 있군요.
네, 중국 상무부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미 통상당국이 무역 분쟁 해소 수단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오늘 시작됐네요.
네,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이 개최지가 스위스의 유명 휴양지인 다보스이기 때문에 보통 다보스 포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올해 행사가 오늘 나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상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그럼 올해 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뭡니까?
주최 측이 발표한 주제는요, 분열된 세계에서 공유의 미래 창조입니다. 이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구체적으로 올해 다보스 포럼은 국가주의 부상에 맞서 세계화를 이어갈 대책, 그리고 무역 안보 정책 불일치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주력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제너럴 베이커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강조했습니다.
예, 이 국가주의의 부상에 맞서 세계화를 이어간다는 것, 이번 그 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비판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일부 국가 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경제적 국가주의로 지적하면서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슈바 회장은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반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예.
슈바 회장은 우리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서요, 세계화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자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돌보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했습니다. 슈바 회장은 이런 개념을 공정한 세계화로 이름 붙였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작했는데 첫날은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네,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한 국가들의 모임인 이 브릭스에 속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개막일 연설에 나섰는데요. 세계화와 개방의 목표가 보호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면서 각국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강조를 했는데요. 세계 경제는 보호주의를 물리치고 모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각국 정책 이반자들은 국제 규칙에 의거한 행보에 전념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 안보와 관련한 국제 기구들은 개혁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예. 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가에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할 예정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포럼 마지막 날인 금요일 26일 오후에 폐막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과 또 고립 외교를 통해서 기존 각종 국제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새로운 대외 정책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중단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가 어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20일 0시를 기해 시작됐던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중단됐습니다.
네, 연방정부의 업무 복귀 이 여부가 상원에 달려 있었는데 결국 상원에서 돌파구가 마련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연방 상원이 지난 19일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는데요. 결국 어제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하원은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을 표결로 통과시켰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3일간 계속됐던 연방정부 폐쇄가 최종적으로 풀린 겁니다. 어제 발효된 임시 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네, 상원이 그 이번 문제 해결에 열세를 쥐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네, 하원에는 없고 상원에만 있는 이 필리버스터 의사방해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하원이 법안을 처리할 때 단순 과반수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다수당이 안건을 바로 표결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토론 종결 규정이 있는 건데요. 60표가 나오면 필리버스터를 막고 안건을 단순 과반수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시 예산안 처리가 상원에서 막힌 건 바로 이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가 나오지 않아서 그랬었습니다.
예. 자, 그럼 어제는 이 토론을 끝내기 위한 60표가 나온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공화 두 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마쿠에서 중재를 해서 결국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토론 종결 후에 다시 표결해서 정식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이 끝난 뒤에 연방의회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불법 이민자 구제 문제 다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사단은 민주당이 다카 문제 해결을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요.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방 유예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드리머라고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신 연방의회가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민주공화 두 당이 이 문제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 백악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요.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서 연방정부 표세를 중단해서 기쁘다는 대통령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터넷 트위터에 연방정부 폐쇄 해제가 공화당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3도 기록하겠고요.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 영하 13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0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 영하 34도, 낮에는 영하 16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0도, 낮 기온은 영하 1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 영하 1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10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 많고 눈이 내리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7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9도, 낮에는 영하 21도 기록하겠고요.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13도가 예상됩니다. 청진은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 삼지연 아침 영하 37도, 낮 기온은 영하 25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구름이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2에서 6m, 서해 북부는 1에서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과 11일 강릉 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열립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 측이 이 같은 내용의 예술단 문제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통지문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이 1박 2일 일정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평창올림픽 개막에 앞서 열리는 남북한 합동문화행사 장소인 금강산 지역과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지역 군사작전으로 쿠르드 민간인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흘간의 터키군 포격으로 적어도 22명의 민간인이 숨졌고 시리아 반군과 쿠르드군 측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드 민병대의 반격으로 터키군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쿠르드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보 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 터키군은 아프린에서 작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제품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와 한국 가전제품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번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교착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일정은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복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오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영내 협력국들과 함께 평화협상 구상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결정에 평화협상 전망을 밝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결정을 못마땅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은 평화의 진전 과정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기간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을 만나며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지위 인정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영내 해양 안보에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영내 테러리즘 대응과 관련해 협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인접 지역 북나투나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사실상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어제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같은 법안을 찬성 265대 반대 150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법안에 서명하면서 지난 20일 0시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60여 시간 만에 해소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